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경주가 아닐까?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경주였으니까 말입니다. 공평한 시합이 되려면 거북이는 물에서, 토끼는 뭍에서 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잠자는 토끼를 이긴 거북이는 과연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는 진정 토끼를 이긴 거북이라고 승리감에 젖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잠자던 토끼가 중간에 깨서 달려와 거북이를 제치고 역전승을 거뒀다면 거북이는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을 안고 저는 이 시점에서 이 경주는 무열세!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우리가 재미있게 읽었던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네.
뭐 여기서 주는 교훈은 꾸준히 노력하면 재능을 이긴다. 이런 거지만 사실 뭐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북이한테 너무 불리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북이면 애시당초 시합을 안 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물에서 하자 그랬겠지.
그렇지. 물에서 하자 그랬겠지. 네.
너는 수영을 해라.
그러니까 토끼 입장에서도 시합 중에 잠을 잔 건 실수지만요. 경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패배를 인정하기에는 조금 뭐 거시기 하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묶어 따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솝 아저씨가 들으면 어떻게 좀 화내실까? 화내실까요?
아니에요. 고전은 이렇게 현재의 시각에서 이렇게 좀 새롭게 봐야 뜯어봐야
맞아.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는 날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도 역시 전문가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이분은 고전읽기를 위해서 멀리 부산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아동문학가 공재동 작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공재동입니다.
아, 김재동 아니고 공재동 선생님이십니다.
네, 예.
공재동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함안이 고향이시고요. 1977년 문단에 등단을 하셨습니다. 부산교육청 장학사로 계셨던 교육자이시면서도 아동문학가. 거의 40년 넘게 쉼없이 동시를 쓰시면서 아동문학 동인 맥파를 결성해서 이끌어오고 계시고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소년소설집, 소년유격대, 시조집, 휘파람, 동시집, 꽃씨를 심어놓고 외 다수의 소설을 쓰셨고 또 세종아동문학상, 이종아동문학상, 부산문학상, 최계랑문학상 등등등 많은 상을 타셨습니다.
우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제가 그러면 공재동 작가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 대표작이에요.
네.
별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아, 이 시 하고 아실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고상한 음악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 별 공재동. 즐거운 날 밤에는 한계도 없더니 한계도 없더니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다. 수만 개일까 수십만 개일까 울고 싶은 밤에는 가슴에도 별이다. 온 세상이 별이다. 어떻게 저 울 뻔했어요 지금. 와, 이 별이라는 시가
공시인님
예, 예.
왜 이렇게 와, 슬픈 시를 쓰셨나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예, 이걸 읽으면은 또 슬프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한편 이걸 뒤집으면요
네.
굉장히 희망적인 그 시기도 합니다.
아.
슬픔을 잊기 위해서 별을 보면 슬픔이 잊어진다는
그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이게 딱 공감이 되는 게 네. 즐거운 날 밤에는 한 개도 없더니 한 개도 없더니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왜?
애들이 즐거울 때는 별을 왜 봐? 지들끼리 놀기 바쁘지.
별이 없어. 하늘을 볼.
예. 그죠,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늘까지 쳐다볼 새가 없어요.
네.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다. 맞아,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동시인데 이 시를 쓰셨군요.
와.
근데 그 많은 문학 장르 중에 하필은 동시를 많이 쓰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예, 저도 뭐 문학을 할 때는
네.
뭐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를 썼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졸업한 곳이 이제 교육대학이고 교육대학은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제가 처음 그 발령받은 게 1972년도에 어느 초등학교에 갔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세상에서 동시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호. 네.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그때부터 쓰시죠.
예. 그때부터 이 동시에 아주 몰입을 했습니다.
동시를 쓰시는 네.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그런 말 많이 안 드셨어요?
진짜 느닷없는.
예. 아니, 예.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듣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예. 예. 그러면 동시를 쓰신 작가님이라 그런지 굉장히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평소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들과 거의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살면은 자연히 아주 그렇게 아이들 마음이 되고 또 순수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죠.
네.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 동시에 대한 아이디어, 시상은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근데 모든 문학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시는 이게 사고의 산물입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산물을 대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버리면 절대로 시가 탄생하지 않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다듬고 그러는 동안에 마치 우리가 그 된장을 담듯이 오랜 세월 이게 발효돼서
발효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의 산물이야. 예. 깊이 생각하라. 그게 제일 뭐 큰 뭐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 고전 읽기에 선택한 고전으로 이소부화와 라퐁텐 우화집을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네, 공수님도 좋아하시는 책이죠.
이소부화는요.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교육에 굉장히 좋은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게 역사도 아주 오래되고
네.
우리나라에서 그 우화가 소개된 게 1800년대 19세기 초반에
오, 네.
초등학교 그 당시는 소학교라고 했는데 그 교재로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일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쓰인 것이.
네. 예. 1900년대겠죠?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
예, 후반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구나. 그럼 이소부화를 제가 읽어보니까 세태를 꼬집고 처세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소부화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알려졌을까요?
그게 이소부화를 보면은 그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을 의인화하는 거죠.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을 우리는 환타지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화는 바로 이 환타지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동물 환타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동화로 오해하기 쉽고 또 그렇구나. 동화로 읽히기도 하고 그렇죠. 재미있게 네. 읽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른들이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예, 원래가 이소부화는 어른들을 위해서 썼죠.
네.
어른들을 위해서 썼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아동문학 서적 중에는.
네.
어른을 위해서 썼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아이들이 읽기 시작한 그런 고전들이 많이 있죠. 뭐 돈키호테도 그런
네.
종류고 그런 또 글리버 여행기라든지 전부 그게 아이를 위해 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자기에 맞다 싶으면 자기를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애들이 더 한 수 위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이소부화와 라퐁텐 우화집 남은 이야기 얼른 낭독해 드리고 공제동 작가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는요. 바로 이소부화 감상편입니다. 네. 이소부화를 읽으면서 느낀 점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공제동 작가님께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동문학가이시니까 자녀들의 독서 지도에 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의 퀴즈 먼저 드려야죠. 지금까지 이소부화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건데 오늘은 문제 좀 어렵습니다. 암사자와 여우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암사자에게 이제 암사자가 어느 날 새끼를 낳는데 새끼 네. 한 마리 낳고 끝났어요. 그래서 암사자에게 새끼를 한 마리밖에 낳지 못한다고 헐뜯자 암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번 한 마리지만 사자야. 2번 미안해. 노력해 볼게.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동물이 주인공인 이야기 들려드렸죠. 오늘 낭독할 이야기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함께 와우. 들어보시죠. 사람들과 제우스. 처음에 동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신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어떤 것에는 힘을, 어떤 것에는 속도를, 어떤 것에는 날개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벌거벗은 채 서서 말했다.
왜 나에게만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제우스가 말했다. 너는 선물을, 그것도 가장 큰 선물을 받고도 그것을 모르는구나. 너는 말을 받지 않았느냐. 말은 신들 사이에서도 힘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이 있으며 힘센 자들보다 더 힘세고 가장 빠른 자들보다도 빠르니라. 그제야 사람은 신의 선물을 알아보고는 경배하고 감사드리며 떠나간다.
사람과 여우.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했다는 이유로 여우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실컷 안 가품하려고 여우를 붙잡아 기름에 담갔던 밧줄을 꼬리에 매달고 거기에 불을 붙인 다음 풀어놓았다. 그러나 어떤 신이 그 여우를 풀어놓은 사람의 밭으로 인도했다. 때는 마침 수확기라 그는 울면서 뒤쫓아갔건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사람과 사자가 함께 길을 가다. 하루는 사자가 사람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제가 잘났다고 자랑했다. 때마침 그들은 길가에서 사람이 사자를 목 졸라 죽이는 모습을 새긴 석상을 보았다. 사람이 그것을 가리키며 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희보다 얼마나 더 강한지 보았겠지?
사자가 웃으며 말했다. 만약 사자가 조각을 할 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발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야.
사람과 사티로스. 하루는 사람이 사티로스와 우정을 맹세했다고 한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자 사람은 두 손을 입에 갖다 대고 불었다. 사티로스가 사람에게 그러는 까닭을 물었다. 사람이 말하기를 손이 시려워 데운다고 했다. 그 뒤 그들은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음식이 너무 뜨거워 사람은 조금씩 떼어서 입에 갖다 대고 불었다. 이번에도 사티로스가 왜 그러냐고 사람에게 물었다. 사람이 대답하기를 음식이 뜨거워서 식힌다고 했다. 사티로스가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자네의 우정은 사양하겠네. 자네는 같은 입으로 더운 것을 불고 찬 것은 분이 말일세.
신상을 때려 부순 사람. 어떤 사람이 나무로 만든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해서 그 신상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래도 점점 더 가난해지자 그는 화가 나서 신상의 발을 잡고 벽에 패대기 쳤다. 신상의 머리가 깨지며 갑자기 황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주워 모으며 소리쳤다. 비뚤어지고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존중할 때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더니 내가 때리니까 그제야 선물을 쏟아내며 보답하는구만.
와, 재밌네요. 아하,
그래요. 네. 사람과 사자가 함께 길을 걷다. 비롯해서 신상을 때려 부순 사람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이소무화의 교훈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멀리 부산에 살고 계신 공제동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네네.
사람들과 제우스 이야기. 신의 주신 이 말,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사람들의 명예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죠?
예,
말에 정말 그런
예,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은혜를 가진 동물, 은혜를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네. 없죠. 근데 은혜라는 게 결국 사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는 곧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은혜와 굉장히 관계가 있죠. 은혜를 가졌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아주 축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람과 여우.
네. 사람은 너그러워야지 지나치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 분노는 때론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 너무 그리고 심했어요. 아무리 여우가 원한이 있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럼 되나 그게 그렇게 해코지를 하면 안 되지.
이게 근데 그 여우가 결국 자기 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스스로에게 욱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이소부어에는 네. 교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
생활의 지혜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소부어에는 동물만 나오는 네. 게 아니고 사람도 나오죠.
그렇죠.
사람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를 위한 교훈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생활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거기는 또 비겁한 이야기도 있죠.
네.
뭐 또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혜를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는
생활의
그런
지혜.
예.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얘들아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맞아,
비유를
맞아.
들어서 설명해 주면 금방 깨닫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비유가 아주 중요하죠.
저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다음 읽어드린 게 이제 사람과 사자가 함께 길을 가다였어요. 그 사람하고 사자가 서로 싸우다가 동상이 사람이 만든 동상이니까 사자를 물리치는 동상을 세웠지만
네.
정말 사자가 그걸 만들었더라면 사자가 사람을 물리치는 동상을 세웠겠죠. 그래요. 이게 좀 사실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허풍을 떠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여자들이 수다가 있다면 남자는 허풍이 있죠.
맞아, 허풍. 아우 쎄. 우리 선배님은 허풍 없으시죠?
저요.
네.
저는 뭐 평생 허풍이라는 건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저.
아직 못 끊었구나 허풍을. 선배님 아직 못 끊었네 허풍. 우리 작가님은 허풍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은밀하게
네.
어떤 일에서 보면 문학 자체가 허풍입니다.
아, 예, 그렇네요.
그렇죠. 허구 그렇죠.
네.
허구라고 하죠.
네.
근데 그 자체가 부풀리는 겁니다.
네네.
있을 듯하게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그 허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도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네.
어느 정도의 남자에게 특히 남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허풍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 거기 약이 될 때도 있구나.
그런 게
네.
그게 조금은 필요할 때가 있다. 뭐
그러니까
그게 생활의 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생활의 지혜가 돼요. 허풍이.
허풍은 생활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약한 허풍.
그게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즐거운 허풍도 있으니까요.
네네.
피해 주지 않는.
거. 우리 피해 주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뭐 로또가 30억이 당첨되면은 뭐 권진영 씨한테 뭐 반을 떼준다든지 뭐 이런 거.
진짜 해프다 허풍이. 선배님 해프다 허풍이 해퍼.
자, 사람과 사티로스.
네. 네, 사티로스.
우리 이 이중 성격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추울 때도 호호 불고, 또 뜨거울 때도 호호 불고.
야. 그러니까요. 이중적이라는.
진영 씨는 이중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한결 같습니다. 제 호는 한결이에요. 한결 권진영.
잡네.
허풍 아직 못 끊었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그렇네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사람과 사티로스라든지 신상을 때려부순 사람 이런 이야기 동의하나 이 이야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신상을 때려부순 사티로스
사람이요.
사람. 그래요. 여기 이것도 우리가 그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사람이랑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다. 아.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인 합리적이란 말은
네.
우리 인간 사고라든지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보통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 면에서 잘 살펴보면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은 않는다.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걸 그렇네요.
예,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라퐁테 누아집에서 네. 구두 수선공과 은행가, 아가씨로 변한 생지 등 낭독해 드릴게요.
구두 수선공과 은행가. 어느 구두 수선공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고 그 노래를 듣는 것 또한 그랬다. 그는 조화로운 화음을 냈다. 그리스의 칠현자라고 해도 그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는 없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의 이웃에 사는 이는 굉장한 부자였지만 노래라고는 거의 부르질 않았으며 잠은 더더욱 부족했다. 그는 은행가였다. 때로 새벽 무렵 설핏 잠이 들라치면 구두 수선공의 노래소리가 그의 잠을 깨워놓고는 했다. 그러면 이 은행가는 하느님이 어째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처럼 시장에서 잠을 팔도록 해놓지 않았을까 하며 불평을 했다. 그는 이 노래하는 수선공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다. 그레고아르 씨, 당신은 1년에 얼마를 법니까?
1년이라고요? 아유, 정말이지 나으리.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셈을 하지 않습니다요. 하루하루 번 돈을 더해 나가는 일은 없지요. 어쨌든 연말까지 살면 되니까요. 하루하루 벌면 그날 먹을 빵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는 얼마나 버나요?
때에 따라 더 벌기도 하고 덜 벌기도 하죠. 문제는 늘 똑같은 건데 즉 1년에 공 치는 날이 며칠 있는 겁니다. 공휴일이면 우린 망해요. 휴일이 겹쳐지면서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신부님은 강론 시간이면 늘 새로운 성자 이야기만 하신답니다.
은행가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구두 수선공의 순진한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받들어주고 싶군요. 자, 여기 100의 퀴를 받으십시오.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세요. 구두 수선공은 100년도 더 된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쓰라고 세상에 만든 모든 돈을 번 것만 같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지하 저장고 안에 그 돈과 더불어 자신의 즐거움도 묻어버렸다. 더 이상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돈이란 것을 얻는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집에서는 잠도 오지 않았고 근심과 의심, 쓸데없는 경계심만 손님처럼 찾아왔다. 하루 종일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고 밤에는 고양이 소리만 들려도 누군가 돈을 훔치러 온 것이려니 했다. 결국 이 가련한 남자는 더 이상 자기 노래소리에 잠이 깨지 않는 그 은행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응, 제게 노래와 잠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100의 키는 도로 가져가십시오.
아가씨로 변한 생쥐. 생쥐 한 마리가 올빼미한테 물려가다가 떨어졌다. 만약 나라면 그런 생쥐를 거두지 않았으련만. 어떤 바람은 승려는 그 생쥐를 그의 죄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법이니까 그 생쥐는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런 이웃이 있다 한들 우리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겠지만 바라문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들을 형제로 대한다. 이 사람들은 어느 왕으로부터 빠져나온 인간의 영혼이 운명 따라 진드기나 혹은 다른 짐승에게 깃든다고 믿는다.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의 계율 중 하나이다. 피타고라스도 이런 신비로운 생각을 그들에게서 배웠다. 이러한 까닭에 그 바라문은 어느 마법사에게 부탁을 했다.
생쥐에게 그것이 전생에 갖고 있었을 육신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법사는 이 생쥐를 15살 아가씨로 바꿔놓았다. 그 자태가 얼마나 고운지. 프리아모스의 아들도 이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그리스의 미녀를 얻기 위해 했던 것보다 더한 일도 했으리라. 바라문도 생쥐의 새로운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사랑스러운 아가씨에게 말했다.
누구나 앞다투어 그대의 배필이 되는 영광을 얻고자 하니 그대의 마음 내키는 대로 고르기만 하면 되겠소.
그렇다면 제 남편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이요, 이 아가씨의 배필이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태양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저 두터운 구름이 나보다 힘이 세요. 저것이 햇살을 가려버리지 않소. 그러니 구름을 그녀의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게 낫겠소.
그렇다면 구름이요, 그대가 이 아가씨를 위해 태어난 것이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다오. 바람이 제 마음대로 나를 이고장 저고장으로 몰아내니 말이오. 그러니 바람의 신이 지닌 권리를 내 어찌 탐하겠소.
그렇다면 바람이요, 마침 이곳으로 불어오고 있으니 어서 와서 이 어여쁜 아가씨의 팔에 안기시오.
바람이 달려오려 했으나 중간에 산하나가 그의 길을 막아버렸다. 아가씨의 배필이 될 권한은 이제 산에게 넘어갔지만 산은 그 권한을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쥐와 힘을 겨루어야 할 텐데. 그놈의 기분을 거스르는 건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오. 그놈은 내 몸에 구멍을 뚫을 수 있거든.
쥐라는 말에 아가씨는 귀를 기울였다. 쥐가 그녀의 배필로 정해진 것이다. 쥐라니, 역시 쥐로군. 이건 사랑의 신이 부리는 묘책 중에 하나. 그와 같은 증거야 여기저기 많지만 그건 우리끼리 할 얘기.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법. 이 우화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얼마간의 궤변이 들어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태양이야말로 가장 모자라는 배필감이라는 말 아닌가? 하지만 벼룩이 거인을 문다고 해서 거인이 벼룩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하려면 쥐 역시 고양이에게, 고양이는 개에게, 개는 늑대에게 아가씨를 양보해야만 할 것이다. 필페이가 이러한 순한 논법을 밀고 나갔더라면 결국은 태양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것이고, 그래서 태양이 그 젊은 미녀를 얻게 되었으리라. 가능하면 다시 그 윤회설 이야기로 되돌아가보자. 바람운교의 마법사가 한 일은 분명 윤회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윤회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바로 바람은 승려가 그러한 생각에 반대한다. 그의 윤회설에 따르면 인간, 생쥐, 벌레, 그 밖의 모든 생물이 자신의 영혼을 어떤 공통의 보고의 길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영혼이 동일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 다만 신체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움직이면서 어느 것은 날아오르고 또 어느 것은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생쥐는 그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의 육체를 지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과 맺어지지 못하고 쥐와 맺어지게 되었는가?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해 토론하고 살펴보니 생쥐의 영혼과 고운 아가씨의 영혼은 서로 간에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러니 만물은 자신의 운명으로, 다시 말해 하늘이 정해놓은 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제 아무리 악마에게 부탁하고 마법을 써본다 한들 그 누구의 운명도 돌려놓을 수가 없다.
구두수선공과 은행가.
네.
야, 이 얘기에서 결국 근심의 원인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부러웠어요. 아주 잠깐은 부러웠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부러웠잖아요.
많이 부러웠죠.
그렇죠.
자, 구두 수송공이 돈에 관심 없었을 때는 즐겁게 노래 부르는데 은행가한테 돈을 받은 뒤로부터는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어서 노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돌려줍니다.
네.
자, 작가님,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일러주죠.
그래요. 그 이제 저희들은 뭐 행복의 조건이라는 뭐 그런 소설도 있죠.
네.
그 행복을 어떤 조건, 행복해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죠.
네.
근데 지금은 100이면 100, 거의 아마 100%의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현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지 않죠.
네.
또 우리가 돈이라는 건 뭐 그냥 많이 가진다는 것이 없잖아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래도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솔직히 그래요. 돈 많이 생기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한 10억 정도?
예. 네,
그거는. 나 1억만.
그건 아주 행복을 아주 한정적으로 제한해 놓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럼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왜 부탄이라든지 그 조그만 나라죠. 네. 네팔이라는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 지수를 계산하면은.
네.
우리도 훨씬 높아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고 아주 최선의 생활을 하는데도
네.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행복은 재력순이 아니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행복은 미모순이 아니잖아요.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네, 부끄럽네요.
넘어갈게요.
네.
생쥐와 아가씨. 생쥐가 아무리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어도 결국 배필이 생쥐가 됐어요.
에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라퐁테는 네.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맞아.
아, 작가님, 이 운명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운명이 아주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또 어찌 보면 이게 운명이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네, 네.
저는 아주 젊은 시절에 저를 가르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운명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한 길 같은 것이다. 그 길 위에서는 내가 달리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게 운명이 아니겠나 뭐 그런 말을 예, 그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운명이라는 그런 것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쥐 아가씨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가님?
글쎄요, 이게 어쨌든 그 운명을 무작정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네.
운명은 스스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럼요.
네. 좋겠네요.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운명은, 자, 사연 보내오신 분들 좀
많이 왔네요.
만나보죠.
네, 최숙님께서 네.
이소부와 감상평 먼저 보내주신 네. 분 박현아님.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야기인데 어른이 되어 들으니 그때와는 다른 느낌. 새삼 이솝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현혜자님. 개구리와 쥐 독수리 얘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른 사람은 흉보는 사람은 자신이 우월하다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흉보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요,
맞네요.
맞아요. 황남선님. 어릴 땐 이솝와 이글 때 어리석고 잔깨 부리는 동물들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는데 나이가 드니 제가 부렸던 잔깨며 어리석음들이 겹쳐져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하셨어요. 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나은님께서 이소부와 낭독을 듣고 있으면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최숙님. 여우와 학 이야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나네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와 남의 다른 점을 틀림으로 받아들여 조화롭지 못하고 분쟁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학의 입장에 처했을 때 여우에게 그대로 갚아주기 이전에 자신의 불편함을 여우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극단적인 관계로 악화되기 전에 원만하게 만드는 제스처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영님께서 이소부하는 처세술의 극치인 것 같아요. 사자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뭘로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대부분은 저를 바보로 보는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만서도 노자, 장자, 이소부를 알면 알수록 말이 줄어드네요. 맞습니다.
강윤미님, 이소부와는 쉬운 얘기로 되어 있지만 결코 쉽게 읽고 말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공제동 작가님과 이소부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이소부와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암사자와 여우에서 여우가 암사자에게 새끼를 한 마리밖에 낳지 못한다고 하자 암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번 한 마리지만 사자야. 2번 미안해 노력해볼게.
네. 50원의 유료 문자.
좀 당당한 답으로 골라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당당한 답으로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카가 부른 버디 제우스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요, 이소부화 그리고 라퐁테누아집입니다.
네,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고전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공제동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문학으로서의 이솝우화와 이렇게 어른들이 읽는 고전으로서의 이솝우화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예. 이솝우화를 사실은 이솝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거의 한 기원전 6세기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노예 출신이었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주 잘 못생기고 곱튼이 네.
엄청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소문도 나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이솝우화를 이솝이라는 사람이 자전적으로 자기가 쓴 건 아니거든요. 창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전 6세기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교훈들이 민간에서 뭐 전해진 그런 교훈들이 네. 하나씩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이솝우화라는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민간에서 내려온 그런 교훈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는 이제 일반인들,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생활의 지혜라든지 네. 그런 것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교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린이들에게는 생활의 지혜적보다는 교훈적인 쪽으로 이렇게 그 네. 교재를 활용하죠, 이솝우화를.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어린이들에게 맞는 이야기만 속속 전부 가리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솝우화를 만들었죠. 그건 이제 어린이들 위한 이솝우화고. 그 뒤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뭐, 한 20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 신영철이라는 분이 네. 이솝우화 전집을 만듭니다. 거기는 한 385편이 들어있습니다. 그
네.
그건 이제 그 앞에다가 어른을 위한 우화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재를 만들 때 어린용과 뭐 어른용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저기 작가님 문학 장르에서 아동문학이라는 장르는 언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그 역사를 아동문학 역사를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걸 어린이문학 아동문학 두 가지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가 아직 네, 안 돼 네. 있죠. 우리는 흔히 이제 아동문학이라고 용어 정리를 하는데
네.
아동문학이 자리를 잡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오랜 그 전이 아닙니다.
네.
한 18세기 후반에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되면 어린이가 어린이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단순히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다. 어른을 축소하는 게 어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우리 고전 연속극 같은데 보면은
네, 네.
어린이가 똑같은 어른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습니다. 모양이나 색깔.
네.
그다음에 말투도 어른을 흉내냅니다.
맞아요.
네. 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어린이, 그 어른을 축소한 것이 어린이라고 생각했죠.
네.
그 18세에 와서 이제 어린이는 독특한 존재다.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또 아주 어른과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그러면 아이들에게 읽힐 책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아동문학이 태어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동화도 있고 어른을 위한 정본도 있는 것처럼 예. 이솝우화는 나이대별로 읽어도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색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어도 또 예. 새롭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린이가 읽을 때하고 자라서 어른이 돼서 읽을 때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라는 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서라는 건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때는 어린이 동심을 가지고 읽을 때는 또 그 의미가 다르고 어른이 돼서 읽으면 뭐 세상에 때묻고 찌들고 하면 네. 또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인이 돼서 한번 읽어보니까 한 번쯤은 비틀어서 생각해보는 게 되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불공평한 시합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정한 시합이 되려면 토끼는 물에서, 거북이는 물에서 달려야 되지 않나. 아, 무태서. 토끼는 무태서, 거북이는 물에서 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잠자는 상대를 이긴 게 정말 이긴 걸까요, 작가님?
이걸 아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고 그런 동화들이 많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작가도 여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아.
예. 여러분 저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네.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자가 특히 토끼와 거북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적으로 한번 뒤집어서 글을 네네. 쓴 적이 있습니다. 몬테소리라는 그분이. 그리고 거기서 토끼는 네. 무태에서 달리게 하고
네.
거북은 물에서 달리게 합니다.
네.
열심히 달려요. 두 사람이.
네.
능력껏 달리는데 달리다 보니까 거북이가 토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북이가 막 뒤를 돌아보니까 저쪽에서 거북이가 끙끙 앓고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가 가요.
네.
무트로 올라와서는 보니까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북이가 그걸 빼줍니다. 빼줘도 이 거북이가 걷질 못해요. 그러니까 토끼가.
네.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업고 목적지에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몬테소리가 하는 거.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 공생,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체가 가져야 할 인류가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 그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 그 몬테소리가 어린이 위한 책에서 그걸 새로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새롭게 읽어보는 이솝과 예. 라퐁텐이네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뭐요?
토끼랑 완전 빠른 거북이랑 경주를 했어. 누가 이겼게? 토끼. 아니야. 거북이가 이겼어. 왜? 완전 빠른 거북이라고 했잖아. 막 이런.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질문할게. 모자 쓴 거북이랑 토끼랑 경주를 했어. 누가 이겼게? 당연히 토끼가 이겼지. 땡 틀렸어. 거북이가 이겼어. 왜? 모자를 벗으니까 완전 빠른 거북이였거든. 막 이런. 그래도 기억이 나네요. 저희 이렇게 해맑게 놀았어요.
진영 씨.
네.
오늘 모자 쓰고 오셨군요.
네, 완전 빠른 진영이에요.
모자 벗으면 완전 빠른 진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예요.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공재동 작가님께 들어온 질문들을 볼게요. 청취자 네.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셨네요. 김영삼 님이 아이가 둘인데 6살, 4살입니다. 두 아이 책 읽기를 할 때 기준은 어떤 아이에 맞출지요? 6살 딸아이는 책을 혼자 읽게 되면서 혼자 읽기를 즐기는데
네네.
그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간단하죠. 6살 아이는 6살에 맞게, 4살에는 4살에 맞게 혼자 두세요. 책을 읽으시면 읽고.
그래.
거의 이솝. 뭘 능가하는 지혜로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솝 같아요, 작가님.
그게 정답이래요, 사실. 그죠?
그래요. 그냥
혼자서 읽었으면 혼자서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네, 네 살은 읽어주고 6살은 혼자도 예. 읽게 해주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황남선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읽는 책 관심을 가지고 읽기도 하는데 말려야 할까요? 어른 책과 아이 책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아주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가 자란 곳은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마 그 당시 아마 6학년쯤 됐을 무렵인데 아, 집에 가니까 삼촌이 읽던 책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게 뭐냐면 자유부인입니다. 자유부인. 근데
느낌 알겠네요, 네. 작가님.
그걸 읽었어요.
네.
근데 뭐 인생을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자유부인처럼 바람이 나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그때 그 재미로 읽은 겁니다. 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
그래서 그런군요.
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어구 읽게 하십시오.
어, 네. 어우야담 읽고 싶으면 어우야담 읽으라 그러고.
어우야담은 네, 보여주지 마시오.
네. 박소영님은요, 아이들에게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을 평소에 써도 좋을까요? 4살, 6살인데 말을 배우는 시기에 직설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예. 어구의 직설적인 표현을 배우기도 하고 거기다가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을 배우면 더 좋죠. 어, 그 은유적인 표현을 어느 살, 몇 살부터 써라 그런 건 없습니다.
네네.
어, 언제든지 어, 부모님께서도 아이에 관심을 가지고 은유도 쓰고 비유도 쓰고 하면 예. 어, 아이들 언어 발달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아, 않겠어요?
그럴까요? 네. 참고로 저희 조카는 네 살 때부터 할머니가 쓰시는 말을 이거 쭈걱쭈걱 먹을래? 이거 홀짝 들이켜 야, 이모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예, 나네요. 그래.
정말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를 책으로 읽을 때는 아 그렇게 하다가도
네.
실제에서 적용하는 일이 어려워요.
네네.
책을 통해 얻은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특히 어린 시절에 읽은 책들, 근데 그 책을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읽는 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영향이 아주 달라지죠.
네.
그래서 한 책을 읽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또 아이가 그걸 오랫동안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읽은 내용을 어, 독후감으로 써보기도 하고
아~ 네.
그 독후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독후 활동.
독후 활동이.
그렇게 하면 그치. 아이들은 그걸 피드백을 통해서 그 읽은 내용을 자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고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 날씨도 추운데 예. 고전 읽기 위해서 먼 길 와주신 공재돈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전 읽기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예, 저희들은 정말 책을 읽지 않으면은 인류 문명이 절대로 진전하지 않는다는 건 뭐
그렇죠.
아주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인데
네.
아이들에게 특히 자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힌다는 건 그건 굉장한 투자죠.
네.
근데 그게 어렵죠. 아주 어려운데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책을 읽게 하면 됩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게 네, 하면
재미있는 책을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옛 이야기. 옛 이야기에는 뭐 저 피노키오 이야기도 있고 뭐 아주 옛날 네. 전해오는 이야기를 네. 많이 읽게 하면은 그게 인생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옛
그렇군요.
이야기를 많이 읽어라.
역시, 알겠습니다.
역시 네. 고전을 통해서 삶의 네. 지혜를 배우는 네. 거구나.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 길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 미리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네.
건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2월 27일 금요일 제목 이소부와는 연말 보너스 이소부와의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철학서나 경전 같은데 수준이 뭐 높아진 것 같다 만만하게 책장을 펼쳤던 이소부와의 책장 겸손한 마음으로 덮게 된다 예상외로 정말 많은 걸 배웠다 마치 생각지도 못했던 연말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어릴 때 동화로 읽고 성인이 돼서 다시 읽으니 좀 더 나이를 먹고 중년이 지나 한 번 더 읽으면 그때 느낌은 또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까먹지 말고 꼭 이소부와 다시 읽어봐야겠다. 아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딸이든 아들이든 권지중 2세와 같이 읽어야 될 텐데 그럼 엄마가 이소부와에 대해 좀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도 좀 많이 할 수 있다
있지 않을까? 기분 좋은 상상이다. 아, 이제 2003년의 마지막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 맞다. 고전일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5일 후면 한 살 더 먹습니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 이명과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양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 D를 드리고요.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숲에서 이솝우화를, 미래사에서 라퐁텐 우화를, 인디고에서 아름다운 고전 시리즈 세트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스테디레인과 연극 인디아 블로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한 마리지만 사자야 이겁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문자로 9270님, 0075님, 9940님, 반디로 한은수님, 김재춘님, 조진성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게시판에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보내주셨던 김영사님, 네. 황남선님, 박소영님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주소 남겨주세요.
네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연말 특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일 월요일에는 송은이, 임혁필과 함께하는 나의 고전일기, 31일 화요일에는 공병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특강, 그리고 새해 1월 1일, 2일, 3일에는 한국 고전 어우야담 읽어봅니다. 재밌겠죠?
그럼요. 너무 재밌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곡 김동률의 감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